다니엘서 2장에는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는 학자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모자라는 왕이 아니고 아주 위대한 전쟁에 능하고 인재를 소중하게 여겼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라크의 후세인이 그 느부갓네살을 닮아서 한번 몸을 떨쳐보겠다고 하다가 저 모양이 되곤 말았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후대 지도자들이 본을 보려고 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하룻밤에 꿈 한번 꾸고 일어나서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 2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정말 위대한 왕이었지만 꿈 한번 꾸고 일어나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제목을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약함이라고 붙이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이고 문무에 능한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꿈 한 번에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조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상황에 다니엘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대기업에 사장이나 회장쯤 된다고 할 것 같으면요, 다니엘은 이제 정식 사원도 아닌 그저 겨우 인턴 사원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장님이나 회장님 앞에 나가서 뭐 한마디 말 한다는 건요, 그건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말단 중에 말단이요, 인턴 사원밖에 안 될 것 같은 이 다니엘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은 16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기한을 조금 연장을 받았습니다. 당장 이 지혜자들을, 이 박사들을 전부 소용없으니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다니엘이 기한을 연장 받아서 나온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본인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말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들어가서 시한을 연장받은 것 같습니까? 지금 박수와 술객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왕실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은 어떤 의미에서 정식으로 발령이 난 상태가 아직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재식으로 말하면 그냥 외국인 연수생 신분에 지나지 않는 다니엘이 그 앞에 나가서 이왕 뭐 이래나 저래나 죽을 것이니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한번 해본 것일까, 그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용기라면 이왕 죽을 거 오히려 다니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다른 박사들이 혹은 다른 지혜자들이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용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아리옥을 설득하고 느부갓네살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지만 어떻게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용기는 다니엘이 가졌던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기 스스로 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기한을 얻은 다음에 돌아와서 즉시 친구들에게요, 그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무슨 확신이 있었거나 뚜렷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나가서 기한을 얻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어떤 분명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이 용기가 나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자신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용기를 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도요, 이런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다니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도 불순종하다가 결국은요, 나라가 거의 망해버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무지 말 안 듣고 버티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 것이다 완전히 알고 그렇게 용기를 낸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걸음을 떼는 것, 이것이 용기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한 걸음씩 내딛는 이것이 진짜 믿음에서 나온 용기라는 겁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껍질을 깨고 나오는 아픔을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그게 참 위험한 일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게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병아리 입장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도 안 불죠. 아무런 장애도 없죠. 따뜻한 곳에 이렇게 쌓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고 나오면요, 바깥에는요, 어떤 세상이 펼쳐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어쩌면 용기 없는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기 싫어해서 깨지 않고 그냥 그 안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병아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건 죽는 길입니다. 깨고 나오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니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그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에 우리 앞에 이런 세상이 펼쳐져 있음을 보여주는 자연 계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물한 개구리란 말 있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바깥세상으로 뛰쳐나오는 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지 우물 안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 믿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 믿음에서 나온 용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필요하다면요 이런 용기를 한 번씩 발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꼭 필요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은 겁이 많다고 핀잔을 좀 듣습니다. 저 사실은 겁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축구를 하면 반드시 풀백을 하고요, 배구를 하면 반드시 옛날 구인조 배구 때요, 제일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앞에 나가서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섰는 감투 중에 대부분들은 다 부자가 붙은 겁니다. 부자 붙은 건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부자 떨어진 거 해본 적이 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겁이 이렇게 많았던 제가요, 수산 열심히 하고 부기 공부 열심히 하던 상고에서 어떻게 해서 대학 갈 생각을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예산 일이 아니었었는데 그 고집스럽게 길을 바꿔서 갔습니다. 지금 대학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비하면요. 저 고등학교 동기들은 지금도 동기에 가보면 대학 간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길을 그렇게 바꿔갔는지 한번 바꾸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런 모험들을 여러 번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된 동기가 어떤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고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수련회 쫓아다니며 말씀 들으며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배우면서 신앙으로 살아본다고 그렇게 뛰쳐나갔던 그 길이 나중에 얼마나 복된 길이었는지를 지금도 그 일들을 이렇게 음미해보면 그렇게 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단 한 번만 있어도요. 그게 얼마나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평생에 몇 번 경험을 하면 참 복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요. 하나님 믿고 그렇게 용기 내는 일이 막 지금까지도 여러 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역사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면 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길이라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서 갔던 신앙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요. 가서 내 백성 구해내라 하는 그 명령을 그렇게 쉽게 들은 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못한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후를 바라셔서 어쩔 수 없이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도요. 그 블레셋 군대를 단신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어쨌든 가보자. 그래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들을 혼비백산해서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는 내가 앞으로 이 길을 이 말씀 따라서 이래가면 어떻게 살 거라는 걸 알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를 갈지 몰랐다 이런 뜻보다가 거기가 어떤 곳이며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길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 없이 가끔 용기를 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믿음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낸 용기가 그것이 진정 믿음에서 난 용기입니다. 가끔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감하기는 한데 때로는 좀 무식하게 용감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참 주의해야 할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그냥 용기 내서 그냥 밀고 들어가느냐. 14절을 한번 보셔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믿음에서 난 용기를 가지고 낯서면서도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아리옥을 설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본문에서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정말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가는 것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용기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왕에게 기한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받고 돌아오긴 왔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캄캄하다 싶을 때 할 수 있는 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경 말씀을 외우세요. 그때 아마 제일 좋은 구절이 출애굽기 14장 14절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보기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쓸데없이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십사고 하나님께 매달리란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3 때 새벽 기도를 뛰어다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새벽 기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고3 때요. 답은요, 답답하니까 간 겁니다. 용감하게 대학 공부를 하겠다고 나서긴 나섰는데 참 답답한 짓입니다. 과목이 안 맞아요. 과목도 안 맞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고3이고 뭐고 간에 새벽기도 조차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락하면 잘 못할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이 없고 나서긴 나섰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 다니엘은 특별히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이건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혼자 살지 말고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여러분 꼭 찾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사는 기도는 자기 개인의 욕심을 자꾸 드러내기가 쉬워요. 그러나 같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경우는요, 내 개인 욕심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 개인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기가 쉽죠. 그렇다고 해서 합심기도가 같은 장소에서 그냥 같이 동시에 소리만 내는 것이 합심기도냐?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 질시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건 절대로 합심기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합심기도 이전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 형제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합심해서 한 기도가 됩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앞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도무지 답답할 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증거를 제시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믿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외우고 지나갑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얼마나 좋은 구절을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 바라는 것 그게 뭡니까? 지금 없는 거란 뜻입니다. 지금 없고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말이에요. 그걸 우리 손에 움켜잡을 수 있는 건 믿음뿐이다. 그런 뜻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할 때 기도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답답한 게 별로 없어요.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나를 도와주는 건 내가 의지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복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불행입니다. 기도 안 해도 뭐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가정 살림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불행입니다. 차라리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울고불고 매에 달리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도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구절이 참 감동적입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런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찬송을 하고요. 21절에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이상을 보고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며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성경에는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21절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왕들을 세우시며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말하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거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돌아갈 수는 있을런지 선지자가 물론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선지자는 말 잘 안 믿었던 이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돌아갈 수는 있을런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다니엘서가 주는 말은요. 나라가 망하고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천천히 공부하게 난 다음에 끝에 가서요 허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컷 다 읽고 나니까 뭐 이래 알맹이 없이 허무해서 버리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뒤편은 특별히 계시록처럼요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쫙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쫙 가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슨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 보여주셨어야 할 텐데 그런 비밀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맨 마지막 구절요.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장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장례 이야기를 쭉 이렇게 했다 했으면 결과적으로 뭔가 무슨 사건이 하나 봉 터지거나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걸 믿고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그럼 다니엘서를 천천히 공부하고 난 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너무 허무하다. 결론이 없냐 이거예요. 다니엘서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왕을 세우고 폐하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때와 기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안심하고 기다리라 평안히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이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실랍니까?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랍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서의 답변은요. 때와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것이니 그걸 믿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이요 왕들을 세우고 폐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왕이 된 것, 당신이 폐하여지는 것, 다른 왕이 세워지는 것, 이거 전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잘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아니오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해야 할 그런 환상을 보았단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힘 한번 떨치면요. 저 로마 군사들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는 거 시간 좀 먹기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회복하든지 그대로 가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늘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나 장래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힘들면 인내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믿고 당당하게 그 어려운 길이라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행복. 제일 쉬운 답은 응답받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 참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가 더 큰 복은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진정한 복입니다. 다니엘이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고서 다니엘은요, 깨달은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이 재산 두 배로 는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셔요. 욥이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요, 재산이 꼭 두 배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두 배로 늘려주시려고 그렇게 고생을 시켰을까요? 욥이 받은 진짜 복은요,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욥이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받은 복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들은 정도였었는데 이제는요, 눈에 하나님이 환히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욥이 받은 진짜 복입니다. 재산 두 배로 넣은 거는 거기 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한 사람, 한나요?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소원하는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꼭 한번 보십시오.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나옵니다. 심지어요, 그 기도 속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든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기도를 합니다.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한나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더 이상 관심도 없습니다. 그 아들요, 성전에 맡겨버리고 돌아갑니다. 이런 편이 괜찮지 싶어요.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던 한나는요, 아들을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한번 보셔요. 그 응답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응답을 통해서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더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참된 복입니다. 이런 류의 응답 없이 공부만 한 사람, 머리만 굵어진 사람은 신앙인은 신앙이로되 가장 이론적으로만 신앙인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두렵고 떨려서 분노 가운데요, 이 쓸데없는 박사들 전부 죽여버려 이러고 있는 판에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그때요, 사실은 신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리옥이 얼마나 신이 난지 아십니까? 왕이 지금 분노해서 펄펄 뛰고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데리고요, 왕에게 갑니다. 25절에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이요, 급히 왕 앞에 들어갔어.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다니엘이 해답을 내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아리옥은요, 그 공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아마 지금 신이 나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옛날 시골 학생 하나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시골 학생 하나가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면 손동네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전국 체전에 금메달 하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손동네 경사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카프레이드 하고요. 그 군민들 다 모여가지고 그 저 중앙통 사거리에다가요. 큰 시상대 만들어놓고 거기서 식순을 진행합니다. 대단한 환영 행사가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식순 중에 그 학교 체육 선생님의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그런 순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웠는지 아십니까? 얘가 금메달을 따도록 가르친 선생님은 사실은 그 촌동네 별로 없습니다. 얘가 워낙 탁월한 아이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횡재를 하게 된 거죠. 그 이 경과 보고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절반 정도 분량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합니다. 인물도 좋습니다. 운동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요. 얘 운동 안 시키겠다고 학교 와서 난리를 치는데 체육 선생님이요. 자기가 날마다 이 아버지 설득 아니라고요. 술 사 먹이고 밥 사 먹이고 빌고 해가 이래가면서 얘가 운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했는 그 얘기를 절반 이상 하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 아이를 학교에서 운동시키려고 그러면요. 심지어 체육 선생님이 자기 아이 선수 안 시키려고요. 협박합니다. 공부 좀 하면. 그 경과 보고하면서 그 이 운동 안 시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거 쫙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뒤에서 한편 웃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공로 맞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는 뒷전에 접어두고요. 이 아리옥이 다니엘의 이 말을 듣고는요.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가서 임금님이시여 제가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기한 어두가 올 때 왕이 다니엘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뭘 다 했는 것처럼요. 자기가 찾아낸 것처럼 내가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찾아냈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신이 나가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좀 신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신이 납니까?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요, 여러분 신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제가 예수제이지만은 절망 때문에 참 세상 살만하다 이런 말 나올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좀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거 딱 반대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요나 옆에 섰던 사람들요. 아니 요나하고 한 배 탔던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아니 같이 탄 거 아니야. 우리가 준비 다 해가 떠나려는데 웬 놈이 튀어 올라오더니 그놈 때문에요. 재산 다 날렸죠. 한국 속담대로 하면 딱 맞습니다. 모진 놈 옆에 섰다가 벼락 맞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요. 주변 사람들을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정말 잘해 나갈 때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리옥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아리옥은 아주 다니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왕에게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저는 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 있죠. 과연 다니엘 저 친구가 자기가 꾸고 잊어버린 그 꿈 이야기를 해낼 건가? 거기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반면에 다니엘은 꿈 얘기를 그리 쉽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꿈에 있지 않습니다. 꿈 얘기는 천천히 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길게 이야기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니엘이 자꾸 딴 얘기를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다니엘에게 있어서 급한 일이 뭡니까? 2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일단은 제가 하는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지혜자나 다른 박사가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9절부터 꿈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또 다른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전히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입만 쳐다보고 다니엘이 과연 이 일을 할 것인가 관심을 쏟고 있는 그 왕에게 왕이여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요. 믿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합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만은 이런 행사들의 큰 목적은요.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간혹 전도, 교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자. 그 말 맞습니다. 뭐 조금 도와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그래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전도를 할 거냐 말 거냐 교회 믿는 사람 나온다 그러면 주고 안 나오면 안 주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는 아무런 말 없이 무조건 하고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근본 목적은 뒤에 감추어 두고서 우리는 또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냐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할 것이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요. 꿈 해석도 못하면서 하나님만 전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위험합니다. 직장 일에 무능하면서도요, 전도만 열심히 하려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맡은 일부터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하면 이 일을 완벽하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발휘하고 그거 노력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 일이 목표가 아니고요. 그 너머에 남이 알지 못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나만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요. 진정으로 좋은 선생님이 되지 못하면서 천도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선생님들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벌써 텔레비전에 나와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러대요. 경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지탄받고 동료 선생님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학부형들이 이 선생님 물러가라고 촛불 집회를 한답니다. 이런 선생님인데 또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모양이에요.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진정으로 정성을 다했고 성심성의껏 잘 하게 되면요. 알게 모르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유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끌어가서 예수 믿게 이거 안 됩니다.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도 사실은 그래가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시키지는 않으셨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때로는 아주 강한 듯 보여도요. 꿈 한 방에 무너질 만큼 허약한 것이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듯 싶어도 그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용기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또 잘 아는 구절이니까요. 그냥 감상하셔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을 이상 더 잘 묘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고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서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려가게 되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